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비동맹 운동 강요회 참석길에 중국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중북 간 전통 우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과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간 외교 부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또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과 한반도 정세 완화에 기울인 노력에 찬성하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용호 외무상은 중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양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고위급 상호 방문 등 외교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비동맹 강요회 참석 뒤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예술단과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3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남북 예술인들의 연합 무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남측 가수 서영과 북측 남성 사회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가운데 남한가요와 북한의 유행가 등을 남북 가수들이 함께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지막 공연으로 남북 출연진 모두 무대에 올라 우리의 소원 다시 만납시다를 불렀습니다. 공연 중간중간에는 무대 위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까지 남북 문화 체육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배경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앞서 남한예술단은 1일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벌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달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사전행사이자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진 삼지연 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에 대한 답방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남북한이 합동 공연을 펼친 것은 2003년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 음악회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이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할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8개 품목에 25%, 그리고 과일 등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미국 농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발트의 3개국 정상들을 만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이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정상들을 만나 안보와 무역, 에너지, 문화 교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라트비아의 라이먼즈 베요니스 대통령은 자국 TV에 출연해 미국이 발틱 국가들의 안보와 독립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리미아 반도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발틱 국가들은 자체 국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3일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서방 국가로 보내거나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을 남기며 흑인 민권운동을 위해 평생을 싸웠던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4월 4일은 킹 목사가 암살된 지 5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킹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인들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를 꿈꿨던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면 킹 목사가 주도했던 민권운동의 목표들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흑인은 10명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들의 35%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차별을 느끼는 흑인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흑인들은 참정권의 경우 대다수가 평등을 잃었다고 응답했지만 사법체계나 언론 보도, 동등한 경제적 기회 등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가 남긴 이 정신만큼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미국 곳곳에서는 킹 목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킹 목사를 기념하고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하는 행사가 미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세계 뉴스와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2도로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 후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7도에서 14도, 신의주는 2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16도, 함흥은 1도에서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함께 미국의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가수 밥 딜런의 노래입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그 누구도 이런 변화를 막지 못할 거라고 노래하는 The Times They Are Changing. 들어보시죠.
Come gather around people wherever you roam and admit that the waters around you have grown and accept it that soon you'll be drenched to the bone. If your time to you is worth saving, then you better start swimming or you'll sink like a stone.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Come riders and critics who prophesize with your pen. And keep your eyes wide, the chance won't come again. And don't speak too soon, for the wheel's still in spin. And there's no telling who that it's naming. Was the loser now will be later to win.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Senators, congressmen, please heed the call. Don't stand in the doorway, don't lock up the hall. For he that gets hurt will be he who has stalled. The battle outside raging will soon shake your windows and rattle your walls.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Mothers and fathers throughout the land, and don't criticize what you can't underst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re beyond your command. Your old road is rapidly aging. Please get out of the new one if you can't lend your hand.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It is drawn, the curse it is cast. The slow one now will later be fast, as the present now will later be past. The order is rapidly fading, and the first one now will later be last.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트 3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 확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영주권과 정착 지원금 등을 통해서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발트 3국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오전 백악관을 방문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대통령들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르스티 칼로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라이몬즈 베유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 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 이 발트 3국 정상은 안보 강화, 무역, 경제, 에너지, 대테러 공동 대응 방안, 문화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외국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난 게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이 리투아니아는 발트의 연안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흔히 발트 3국이라고 묶어서 통칭할 만큼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상당한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예, 특히 이 세 개 나라 모두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인데요. 소련이 붕괴한 1991년에 독립해서 지난 2004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트 3개국 인구를 모두 다 합쳐도 6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 모임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체인 나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기간에 나토를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국들이 공정하게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침공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방어에 나서지 않고 이 방위비 부담 등 제 몫을 다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발트 3국도 나토의 동맹국이라고 했는데 네. 이들 국가의 방위비 분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 발트 3국은 나토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선인 국내 총생산의 2%를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치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ll three Baltic republics are committed NATO allies. I want to express our gratitude to each of your countries for fulfilling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을 비롯한 나토 주요국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자신의 촉구로 나토 회원국들이 수십억 달러를 더 거둬들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발트 3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발트 지역 안보와 방공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이를 위해서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을 더 자주 파견해 줄 것과 또 미군 장병들이 발트극 전체 영구 순환 체제로 주둔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이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발트 3국의 우려는 지난 2014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부터 제기된 건데요. 러시아가 영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들 세 개 나라도 크림반도와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돼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들 국가는 방위비 예산을 더 늘리는 한편 나토 동맹국들의 굳건한 지지를 모색해왔고요. 이번 미국 방문 역시 무엇보다도 미국의 굳건한 안보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럼 나토는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개국에 병력 4개 대대 약 4,500명을 배치했고요. 리투아니아에는 현재 패트리엇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7월에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을 때 이 에스토니아에도 패트리엇 배치 가능성을 언급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또 이 당선 초기에만 해도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대거 추방하는 등의 제재를 단행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발트 3국 정상들과의 자리에서도 그 누구도 자신보다 러시아에 대해서 엄격히 대해온 사람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러시아 해군이 영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러시아 해군이 4일부터 6일까지 발트해 연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해양청이 이 기간에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특히 러시아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포함된 걸로 알려져서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또 지난 2월에는 서부 여구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사거리 400km의 핵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영구 배치해서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고요?
네,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들을 겨냥할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이 2일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날 중국이 단행한 미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비판한 건데요. 월터스 부대변인은 두 나라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현 상황의 원인이 중국에서 비롯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단행한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어떤 내용이었죠?
네, 미국산 과일, 포도주 등 120개 품목의 15%, 그리고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의 25%의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 상무부가 2일자로 발효시켰는데요. 미국이 지난달부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시킨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서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근본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터스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싼 철강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이 막대한 물량을 미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세를 매기는 게 정당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중국의 조치는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보복 관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3일자 논평에서 중국이 참을 만큼 참은 뒤에 보복 관세를 단행한 걸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악랄한 일방주의 행태와 달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서 선례 후병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말은 먼저 예의를 지키고 나중에 공격한단 말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미국이 보호주의 행보를 계속하면 중국은 반드시 대등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일부 예외를 빼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에만 연간 약 600만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하는 문건에 서명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를 매길 품목을 정리해서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경제 중심지죠. 이 상하이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외국인 인재 6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중국 관영 국제 전문지인 환구시보와 현지 영자지인 상하이 데일리 등은 3일 스위스 국적인으로 지난 2002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크루드 비트리 박사를 비롯해서 기초 과학자들 또 핵심 산업 분야 다국적 기업 경영자 등이 전날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특히 비트리 박사가 앞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루트 비트리히 박사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 생물체 속에 있는 단백질 분자의 질량과 이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을 확립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79살의 고령인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이 과기대학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인간세포 수용체 연구팀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이 노벨 수상자가 이 중국 영주권을 받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지난 연말에도 있었는데요.
예.
예, 201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국적의 베리나르트 페링하 박사가 지난해 12월에 중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하이 화둥이공대학에서 자가치료물질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급 인재들이 잇따라 중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그 배경이 뭘까요?
예, 최근 중국 정부가 이 미국과 서방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이 4차 산업혁명 개발 계획으로 수립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른 건데요. 외국인 과학자와 기업인들에게 영주권도 주고 최대 100만 위안, 미화로 약 15만 8천 달러의 정착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심한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 관계자들에게는 혜택을 더 많이 주는데요. 최근 영주권을 받은 비트리 박사, 페링하 박사 등은 생명과학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네, 최근 영주권 취득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영주권 제도를 본따서 이 그린 카드를 그대로 음역한 리카를 외국인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04년인데요. 영주권 취득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가 인재 유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크게 늘었다고 상하이 데일리가 전했습니다. 상하이에서만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최근 3천 명을 넘겼는데요.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인재 유치 정책 이후인 2016년과 2017년 사례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중국 영주권 받기가 쉬워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영주권 취득이 늘어난 건 고급 인재에 국한되는 현상입니다. 2004년 이후 중국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7천 명에 불과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3천여 명이 상하이에만 몰려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절대 다수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 따른 사례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고급 두뇌가 아닌 사람들은 중국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10년 이상 살아도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요. 중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보고 또 5년 동안의 납세 기록 등을 따진 뒤에 심사 대상이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예, 현재 미디어 포탈인 봉황망은 중국의 영주권은 세계에서 가장 취득이 어려울 정도로 발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거짓 진술 혐의로 기소한 네덜란드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을 대책을 세우라고 연방의회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전미 대학 농구대회에서 빌라노바 대학이 우승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 선고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변호사 알렉스 벤더지완 씨의 선고 공판이 3일 열렸는데요. 거짓 진술과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30일에 벌금 2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벤더지완 씨는 지난 2월에 유죄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형량이 예상대로 나온 건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법대로라면은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담당 판사는 통상적으로 0개월에서 6개월까지 선고가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벤더지완 씨 측이 징역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판사가 실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벤더지완 변호사가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아니라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법에 대한 존중, 또 벤더지완 씨가 변호사로서 거짓 진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으리란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이 벤더지완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한 겁니까?
네, 러시아 정보국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시점에 관한 건데요. 뮬러 특검 측은 벤더지완 변호사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자문이었던 릭 게이츠 씨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막바지, 그러니까 2016년 9월에도 이 전 러시아 정보국 요원과 직접 대화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벤더지완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감췄다는 겁니다.
네, 이 벤더지완 변호사 앞서 이 네덜란드계라고 했는데 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33살이고요.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러시아 신흥 재벌의 사위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벤더지완 변호사는 트럼프 캠프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캠프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씨, 또 트럼프 캠프 자문이었던 릭 게이츠 씨와 함께 이 우크라이나 정부 일을 맡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접촉했다는 전 러시아 정보국 요원은 그럼 어떤 사람인지 신원이 밝혀졌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요. 이 특검 측은 A라는 인물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은 매너포트 씨 그리고 게이츠 씨와 오랫동안 이 우크라이나 정부 일을 했던 콘스탄틴 킬림니크 씨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킬림니크 씨는 자신은 이 러시아 정보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선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특검 측은 이번 선고 결과를 앞으로 재판에서 이 보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벤더지완 변호사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직. 하지만 이 벤더지완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자신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다며 법원 그리고 아내와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뮬러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요?
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뮬러 특검에게 매너포트 프로젝트 씨와 러시아 정부와의 내통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줬다고 AP통신 등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지난해 뮬러 특검에게 보낸 메모에서 매노포트 씨가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이 매노포트 씨는 뮬러 특검의 조사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매노포트 씨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피치 정권 시절에 이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일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돈 세탁과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어난 일은 특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주장을 펴기가 좀 힘들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뮬러 특검에게 보낸 메모에서 매너포트 씨가 이전에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일을 할 때 받은 돈과 관련해서도 조사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2016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의혹이죠.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을 맡아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는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터넷 트위터에 연일 불법 이민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요구하는 글을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미국 법은 남북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걸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온드라이스에서 출발한 불법 이민자 행렬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연방의회가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미국 뉴스의 폭스뉴스 방송은 중미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민 문제가 의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을 의식한 말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히 이 드리머 문제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이 드리머는 다카하고 관련이 있지요.
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앤다면서 3월 5일까지 드리머 구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네,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요구대로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이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서 다카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The Democrats have really let them down. They've really let them down. They had this great opportunity. The Democrats have.
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실망시켰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다카가 죽었다면서 이제는 국경 장벽을 쌓고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멕시코나 온드라스 같은 나라들이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니까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유입을 막으려면 꼭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연방의회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핵 옵션을 쓰라고 했는데 이 핵 옵션이란 게 뭡니까?
네, 이 핵 선택권이라고 하는데요. 연방 상원에서 토론 종결에 필요한 찬성 표수를 60표에서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규정을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 자신이 원하는 법안이 이 토론 종결 규정 때문에 상원에서 번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 핵 선택권을 써서 이걸 처리하라는 요구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상원 안에서도 이 방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민재판소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죠.
네. 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민재판소 판사가 매년 처리해야 할 최소 심리 건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이 연방 법무부가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새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판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에 왜 이 행정부 조직인 연방 법무부가 개입하는 건가요?
네, 이민 재판소는 일반 법원 같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연방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인데요. 주로 미국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연방 법무부가 새로 도입한 규정에 따르면요. 이민재판소 판사가 매년 처리해야 할 심리 건수를 700건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재판소 판사 1인당 평균 678건을 매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할당량을 의무화하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적체가 심해서 그런데요. 현재 65만 건가량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건을 심리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자주 요구를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최소 할당량을 도입하려는 것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민재판소 판사가 처리 건수를 채우는데 매달리다가 공정한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새 할당량이 발효되면 판사들의 기각 결정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운동 경기가 있었죠?
네, 지난 2일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 남자농구대회 결승전이 진행됐습니다. 미시간 대학과 빌라노바 대학이 맞붙었는데 이 빌라노바가 79대 62로 미시간대를 누르고 대학농구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두 학교는 미국 대학농구에서 뭐 전통의 강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우승 후보로 뽑힌 학교들인데요. 그런데 빌라노바 대학은 올해 4강전에서 이 3점 슛을 18개나 성공시키는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도 3점 슛을 10개 뽑아내면서 가볍게 미시간 대학을 놀랐습니다.
네.
빌라노바 대학은 지난 1985년 그리고 2016년에 이어서 이번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여자부 결승도 최근에 치러졌죠?
네, 이 하루 전날인 1일 여자부 결승 경기가 있었는데요. 노트르담 대학이 미시시피 대학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노트르담 여자 농구팀이 우승컵을 거머쥔 건 지난 200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 대학 농구도 다른 프로 운동 경기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운동 대회 순위 가운데 이 NCAA 4강전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이 1위였고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각각 2위와 3위, 그리고 월드컵 축구대회가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운동대회로는 이 슈퍼볼에 이어서 이 NCAA 대학농구대회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미국인들은 그래서 이 NCAA 농구대회를 3월의 광란 March Madness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인기를 하늘을 찌르는 만큼 이 NCAA 농구대회를 통해 나오는 수익 또 어마어마한데요. 이 미국 스포츠 전문 업체 ESPN은 NCAA가 지난 2016년에서 2017 시즌에 벌어들인 수익이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당신은 행운아라고 노래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Lucky One 들어보시죠.
figured out since you were in school ever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사법부의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세금 삭감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경제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밀수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연방 당원들은 정부가 세금을 감면할 경우 부채를 청산할 수 없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정부 부채는 어떻게 청산할 거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냔 말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당이 마련했던 사법부 법에 따라 판사에 임명된 사람들은 결단코 저의 임명장을 받지 못할 겁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제퍼슨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못한 판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윌리엄 마베리는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존 마샬이었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윌리엄 마베리가 판사로 임명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힘과 권력도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법에 근거해 볼 때 저는 판사로 임명될 권리가 있고 이 점은 미국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걸 존 마샬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헌법은 지상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의회법은 헌법 아래 있는 법으로 헌법에 위배될 경우 아무런 힘이 없는 법이라는 것도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존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존 마샬 대법원장의 결정은 민주공화당과 직접 맞서지 않고 대법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도 않는 태도였다며 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프랑스와 외교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루이지애나 영토로 부르는 미국 내 넓은 땅을 프랑스가 통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기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제퍼슨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신대륙에 손을 뻗는다면 힘들게 이룩한 미국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관할 지역인 루이지애나 영토를 돈을 주고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멀로께서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 협상 대표로 프랑스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지금 영국과의 전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미 미시시피강 동쪽 땅을 팔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프랑스 측에서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는 미시시피강 동부 땅을 모두 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죠. 물론 만에 하나 프랑스가 우리 제안을 거부할 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방안을 마련해둬야 하고요.
만약 프랑스가 이 제안을 거부할 때는 미시시피강 하구 지역을 구입해서 큰 항구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는 항구를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땅이 있으니까요.
제임스 먼로는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 협상 대표 자격으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미국 땅에 갖고 있던 프랑스 영토를 모두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재무장관에게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생긴 부채 청산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협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유역과 여러 지류의 유역을 8천만 달러에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이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을 위해 힘쓴 것과는 반대로 연방 당원들은 땅 매입을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연방당은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가 남쪽이나 중서부 쪽으로 자꾸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연방당의 지지 기반인 북동부 지역의 주들이 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연방당 또한 갈수록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연방당원 동지들, 이런 상황이라면 북동부의 여러 주들을 관할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방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구성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뉴욕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뉴욕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통령인 아론 버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론 버는 뉴욕 출신 정치 지도자로 대통령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끝까지 접전을 벌인 뒤 결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연방당은 아론 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연방당 편에 서서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연방당의 최고 실력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아론 버를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아니 저 두 양반은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연방당을 이끄는 두 어른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사사건건 맞서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느니 계속 이러다간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정부 수립은 커녕이고 우리 연방당이 밀어도 장담을 못할 겁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문기고에 이 아론보에 대한 비판을 일삼고 아론보도 지지 않고 해밀턴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이 북동부 지역의 새로운 정부 수립은 커녕 우리 연방당이 산으로 올라가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걱정입니다.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론 버는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벚꽃도 피고 봄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 관련 표현들 배워볼까요? Head over heels. 지역하면 발꿈치 뒤가 머리 위에 있다는 뜻인데요. 사랑에 빠지다, 누군가에게 흠뻑 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I'm head over heels for him. 나 그 사람한테 푹 빠졌어. She was head over heels for him since day one. 그녀는 첫날부터 그에게 반했어. Fix somebody up. 이 표현은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뜻이에요. Can you fix me up with someone? 나 소개팅 시켜줄래? I'm happy being single and don't want to be fixed up with anyone. 나 싱글인 게 좋아서 누구도 소개받고 싶지 않아. Ask someone out. Ask 는 질문하다, 물어본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와 out가 붙으면 나랑 나갈 수 있니? 즉, 데이트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I finally asked him out on a date. 드디어 그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If you like her, then you should ask her out. 그 사람이 좋으면 데이트 신청해봐. 오늘은 사랑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VOA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외교적 가림막 아래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정보 요원 48명에 대해 4월 2일까지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미국 공군기지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 공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워싱턴주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도 폐쇄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영국 영토에서 군사용 신경제를 사용해 전직 스파이 부녀에 대한 사례를 시도했던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이들 부녀는 현재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유엔 본부 협약 아래 자신들의 체류 특권을 남용한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정보관 12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최소 24개 나라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모두 150여 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러시아 정보 요원 집단 추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 외교관 60명 추방과 영사관 폐쇄는 러시아의 미국 내 간첩 활동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은밀한 활동 능력을 위축시킴으로써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그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러시아 요원 60명 가운데 12명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체류 특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12명은 미국 안보에 반하는 간첩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많은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비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러시아의 계속된 행동의 가장 큰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행동이 변할 때만 오직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